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세 번째 주로 인류라는 예수님이 인간과 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결정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강림절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무언가가 필요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철학이나 종교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일련의 답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 인간이고 어디에서 의미가 파생되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루를 보는 방식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신앙체계나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합리적이고 진실해야 합니다. 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방적식 반들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묻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지 일관성이 있는지 사실인지 물어봅니다. 이는 매우 실질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플레이스보 위약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이 취하고 있는 것이 정말 유익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결과를 보거나 결과를 느낍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문제는 내가 정말로 아플 경우에는 내 증상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약을 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실제로는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상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객관적인 우주가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우주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영적으로 객관적인 우주에서 시스템은 우리를 위해 작동합니다. 그것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인 위약과 함께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도전할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의 실존적 효율성과 지적 완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위약은 경제가 좋을 때 정말 잘 작동합니다. 직장이 안정할 때 잘 작동합니다. 우리의 삶이 방해되지 않았을 때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교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불안이 고조될 때,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우리의 권리가 박탈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의 구조는 따뜻하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지적으로 또한 무언가에 의해 활력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둘 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주장하십니다. 또 감정이 배반되는 그 시간에도 우리와 상황이 엇갈릴 때 우리가 붙잡고 우리를 강화시키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면서 저의 희망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예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서 오는 평화, 의미,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그가 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미를 고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객관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중요성을 고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마가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로 가기 전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게 된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독특하고 일종의 위안이나 대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시간에 우리를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초대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초대받는 실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초점이 될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기 예수님은 사람들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낸 후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회의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낸 후 휴식이 필요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우리가 여길 보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에서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이 다르고 사물을 다르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는 이 마을에 앉아서 매일매일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 범위 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40절 읽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어떤 이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나오는 사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예수님의 당시에 신비로운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몸이 황폐를 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의 바로 그 조직을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이 시대의 율법에 문둥병자와 문둥병자를 만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다시는 인간의 손길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퐁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하이파이브도 못하고 이것이 문둥병자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오해로 인해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 틀림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도시 밖의 열린 공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들을 못 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뉴욕시리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한 남자가 옷을 아주 더럽게 입고 아주 나쁜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지하철 안으로 왔습니다. 그 자가 지나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은근히 그 남자를 피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 남자를 피해서 갈라졌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나병 환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조차 그들은 만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조차 그들은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오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럼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는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도시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몸을 던지고 간청합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애원합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어떻게 묻는지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나병 환자가 동기를 명확히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순간의 힘이나 하나님의 마음의 진전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동정심으로 감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에 대한 아람아 표현은 신음 소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인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를 만집니다. 예수님은 불가촉 천민을 만집니다. 여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그는 만졌다. 그러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였다. 깨끗해졌다. 이것은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그렇게 내려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남자가 옵니다. 예수님의 발목에 몸을 던집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깊은 동정심으로 그의 손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게요. 깨끗하십시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본성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설교에서 예수님이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만지는 의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신 후에 나병 환자를 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겐 나병 환자가 만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를 향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붙잡고 그를 만지고 충동적으로 단지 나병 환자를 만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공식을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간청하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은 것에 따라 신이 받아주거나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관한 것에 결코 관련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라비들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한 것에 따라 우리가 신께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43절과 4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에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여기 예수님은 분명히 라비의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라비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낙인, 정신적 거리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구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4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터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를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네, 여길 보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떠나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의 치료가 취소되었나요? 아니요. 왜입니까? 그것은 애초에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이십니다.